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8월 24일 일요일 언약 법전.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과의 연결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기초를 세우셨다. 그러나 율법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율례를 주셨다. 이 법을 감독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재판관의 책임이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이방 종교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부가적인 규례들이 주어졌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그것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 개인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310. 출애굽기 21장 1에서 32절을 읽어보라. 히브리 종, 살인, 신체 상해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율례가 주어졌는가? 언약 법전은 여러 장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이 모든 율례와 법은 죄악이 세상을 덮는 것을 막고 질서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히브리의 노예법은 독특한 것으로 근대 또는 중세의 잔혹하고 사악한 노예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 종들은 실제로 보호받고 소중히 여겨졌다. 근대와 중세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었던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의 법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규정했다. 종살이는 6년으로 제한되었고 종이 자원해서 주인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한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종은 해방되어야 했다. 또 주인은 종들에게 안식일의 쉼을 주어야 했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했다. 교훈입니다. 율법이 일상에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가적인 율례를 주셨다. 이것은 죄악이 세상을 덮는 것을 막고 질서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묵상.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던 노예 제도의 악한 관행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적용.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일부 노예제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원칙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십계명을 확대한 율례와 법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다. 이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364.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으로 구별하시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만싸우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 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은 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앞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약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자주자주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한번 확신해서 평생 간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원래부터 믿음 없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제하고 늘 친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생각 속에서도 잘 만나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제하고 또 친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가운데 자주 나가서 그 천연계를 통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솜씨들인 창조물들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들을 쳐다보는 것, 그리고 천연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자주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느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자주 천연계를 찾는 일은 매우 요긴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당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내게 매우 친숙한 분으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하나님을 늘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정하고 확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고 읽고 명상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께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기록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 두려운 일이 있고 아직 그 두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읽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 우린 용기를 갖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들이 됩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이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의로운 오른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강렬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글을 읽는 내게 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나를 낙담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확신하여 받아들인다면 생각지 못했던 용기가 내게로 와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여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은 9절입니다. 시편 56편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다윗은 그가 심히 두려워했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세 가지는 예수님, 성경,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나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을 내가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한 이후부터는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적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일체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에 대하여 주님은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지구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손아귀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못 푸실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는 증거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문제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함께 넘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 대하여 두려운 그 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두려움의 내용과 마음까지도 다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드디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마치게 하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그것으로 더 이상의 어떤 변경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 인생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조차도 다윗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도 그는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해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 기도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보여진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창조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의 빛에 다녀 실족지 않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에서의 삶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또 내 경험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드디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기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반비례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엘렌 와이시 재림교회 교리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주요 교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입니다. 재림교회 Adventist라는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곧 천년기로 이어질 임박하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재림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명칭을 취해왔습니다. 재림이 중요한 교리가 된 것이죠. 근데 재림교인들이 천년기 전에 있을 재림 종말론을 믿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의 시대에 오래전에도 재림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린 소녀 시절 그녀의 가족과 함께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교회 설교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교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 후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엘렌 와이스 끼친 영향은 대부분 재림교인들에게 이 교리를 재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초청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발견하고 착안한 것이 아니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교리는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교리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교리 지식은 1844년 제7일 침례 교인이었던 레이첼 오크스 또는 프레스틴에 의해서 뉴 햄프셔 주 워싱턴의 재림교인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 교리는 19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17세기 이래 제7일 침례 교인들에 의해 준수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처음 발견한 게 아니죠. 1845년 초에 뉴 햄프셔 주 워싱턴 지역의 두 목사였던 토마스 프레블과 프레드릭 필러가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견해를 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후에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와 더불어 재림교회의 새 창설자가 되었던 조셉 베이스의 관심을 이 안식일 교리가 끌게 되었습니다. 베이츠가 1846년에 안식일 교리를 갖고 처음 엘렌 화이트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녀는 이에 대해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 그가 다른 아홉 계명보다 넷째 계명에 더 집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46년 8월 조셉 베이스는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는 그의 소책자를 출판하여 그 책자를 제임스 화이트와 앨런 화이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떤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책에 제시된 성경적인 증거를 보고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존 러퍼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관한 어떤 계시도 보기 전에 이미 안식일 문제에 관한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 가운데서 안식일 교리의 중요성을 본 것은 제가 이미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몇 달 후였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계시 중에 안식일 교리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 준수 시작 시간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슈도 1855년까지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시작 시간에 대하여 네 가지 견해가 1840년대 말과 1850년 초까지 계링교인들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아침 동틀 때 시작한다. 두 번째는 금요일 자정에 시작한다. 세 번째는 금요일 오후 6시 적도 시간에 시작한다. 또 네 번째는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한다.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J.N. 앤드루스에게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연구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1855년 11월에 성경적 증거에 기초하여 앤드루스는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금요일 해질 때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한 앤드루스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베이츠는 적도 시간을 고집하며 합의를 지연시켰고 또 베이츠를 지지하던 앨런 화이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가진 기도회 동안에 앨런 화이트는 자신의 입장을 교정해주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곧바로 앤드루스의 견해를 다른 시인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앨런 화이트는 안식일 교리와 그것의 신학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관한 수많은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이미 올바로 지어진 결론을 지지하도록 계시가 그녀를 교정해 주는 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하늘 성서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은 1844년 10월에 대실망을 겪은 후에 그들의 영적인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가 1844년에 올 것이라고 믿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다니엘서 예언들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작은 무림만이 그들이 내놓은 예언적 시간 계산은 옳았지만 그 예언된 사건이 무엇인지는 잘못 알았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다 다시 떠나게 됐죠. 처음에 하이람 에디슨, 또 O.R.L. 크로지어, 프레드릭 하안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몇 개월간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적은 무리의 밀러주의 재림 신자들은 구약의 성서 봉사에 나타난 두 가지 국면의 봉사가 승천 후에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봉사의 모형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1844년 10월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봉사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했다고 결론짓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에디슨, 크로지어, 한이라는 이 세 사람은 1845년부터 1846년 겨울에 여명이라는 잡지에 그들의 발견들을 출판했고 1846년 데이스타, 샛별이라는 잡지에 다시 실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엘렌 와이시 기록한 최초의 진술은 에디슨, 크로지어, 한이라는 세 사람의 결론이 출판된 지 1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을 받아들인 것이죠. 엘렌 와이슨 1847년 4월 24일 일라이 크러티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1년 남짓 전에 나에게 이상 가운데서 크로지의 형제가 성소 정결 등에 관하여 참된 빛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 형제가 데이스타 잡지죠. 데이스타 샛별이라는 잡지에 1846년 2월 7일에 우리에게 준 그 견해를 기록하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그 특별호 기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충분히 느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그녀의 역할은 그 교리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이상을 통해 형제들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교리가 어떤 재림교회 목사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때 그녀는 재림운동 당시에 선구자들이 쓴 이 주제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라고 교인들에게 거듭거듭 권면했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 기별에 관한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가 선포하는 기별들은 재림교회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또 사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에서 천사는 영원한 복음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별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셋째 기별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들에 대한 언급은 밀러지 운동 기간에 시작됐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당도했고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찰스 피치가 1844년 7월 26일에 처음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을 말하는 이 기별은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었지만 밀러주의 설교자들에겐 인기를 끈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 이미 개신교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영적 바벨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치는 그 영역을 더 확대해서 임박한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당시 개신교인들도 이 영적 바벨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림을 위한 예언된 시간이 아직 몇 년 뒤에 있었던 동안에는 개신교단들은 대부분 밀러운동을 잘 받아들인 편이었는데요. 예언된 시간이 임박해오면서 그 급진적인 기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밀러주의 운동에 가담한 교인들을 괴롭히고 결국 추방하고 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어나는 적개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치가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셉 베이스는 안식일 또 성소교류와 함께 이 새천사 기별을 처음으로 구체하고 통합한 안식일 준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1846년에서 1848년에 출판된 베이츠의 소책자들에서 그는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인이며 일요일 준수는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제임스 와이시 현대진리에서 비슷한 결론들을 또 출판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엘렌 와이슨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거의 쓰지 않았고 따라서 그녀의 역할은 대부분 다른 강사들이나 저자들이 내놓은 내용들을 승인하고 확인하는 데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악인의 조건적 불멸과 멸절이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계 목사였던 조지 스토로스는 1842년에 밀러주의 설교자가 된 자로서 처음으로 밀러주의에서 죽음을 인간인 존재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스토스의 사상이 유니스 하몬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녀가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 엘렌 하몬에게 그 기별을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엘렌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강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적인 증거를 주의 깊이 연구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조건적 불멸을 말하는 스토르스의 영혼 수면설을 강하게 지지했으며 그것을 재림교회 여섯 가지 기둥교리 가운데 하나로 후에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녀의 역할은 대부분 스토르스의 견해를 승인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어떤 새로운 토대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다음은 영적 은사, 곧 예언의 은사에 관한 교리입니다. 예, 재림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예배소 4장 11절로 13절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가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림교회도 오늘날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9장 10절을 근거로 예언의 선물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판별하는 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 선물이 엘렌 와이스의 삶과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들이 교리를 채용한 것이 엘렌 와이스의 봉사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영적 선물 제1권 서문에서 R.F. 코트레는 엘렌 와이스에게 나타난 예언의 선물에 관한 교회의 입장이 된 그 내용의 골자를 말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판별 기준으로 성경의 유일무이한 위치를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모든 주장을 성경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다양한 성경 본문에 뒷받침받아서 영적 은사들이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특히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인들은 엘렌 와이스의 봉사와 그 기록들이 참된 성령의 은사로 간주되지만 그녀의 권위는 성경 다음으로 여겨진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렌 와이스 믿은 대로 그녀의 글과 성경의 관계를 말하는 가장 분명한 최초의 진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문집 78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이상은 새로 주어진 믿음의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경의 진리에서 빗나간 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846년 11월부터 1847년 가을에 조셉 베이스,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하이람 에디슨 등 몇몇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전교적으로 모임을 갖고 재림교회의 신앙적 신념이 될 특별한 교리들을 구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갖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었던 선구자가 제임스 화이트와 조셉 베이스였는데요. 엘렌 화이트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런 논의에 그녀가 참석하여 주로 영향을 준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1904년에 그녀는 이런 회합을 갖던 동안에 겪은 경험을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내 나는 우리 형제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내 마음 문은 꼭 닫혀 있었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내 생에서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였다고 수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하여 형제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그들이 도달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승인하거나 어떤 해석에 실수가 있는지를 교정해주는 이상을 받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요한 요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었다. 형제들은 계시가 없이는 내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저들은 내가 받은 계시들을 하늘이 직접 주신 빛으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그녀의 이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때는 바로 이런 모임에 참석한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성경 연구의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이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지도하고 승인하는 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상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교리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엘렌 와이스는 이 교회의 교주나 또 새로운 교리를 창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여러 선구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을 확인하고 교정하고 확대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긴 논의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가 중요한 교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운석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또 더 밝혀주고 확인하는 그런 일을 엘렌 화이트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엘렌 화이트와 연예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과 답변에서 이만큼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 성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